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38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고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같이 봅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 제목이 말씀의 제목이 성화입니다. 성화. 거룩할 성, 변화할 화짝. 거룩하게 변화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우리의 옛 성품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점점 성화가 되다가 보면은 결국 도달하는 지점이 어디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말씀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초신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성숙한 성도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똑같은 성도가 아니고 종류를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종류가 많습니다. 초신자부터 성숙한 성도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성숙한 성도의 모습은 방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남의 위에 앉아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성숙은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숙한 성도가 맺는 열매 아홉 가지를 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어떤 기적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성품의 변화로 인해서 오는 열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변화가 된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전에는 쉽게 감정대로 미워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 미움을 이겨내고 아픔 가운데에서도 사랑하고 있다면은 이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했었는데 오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면은 이전에는 자주 다투었는데 오늘 서로가 화평하고 있다면은 이전에는 쉽게 분노했는데 오늘은 아파해도 내가 아파하면서 인내하고 있다면은 이전에는 악한 것을 은근히 즐겼는데 오늘은 선한 것을 즐거워하고 있다면은 이전에는 쉽게 책임감을 벗어버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내가 힘들어도 변함없이 땀방울을 흘리면서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은 이전에는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오늘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서 절제하고 있다면 그는 변한 것입니다. 점점 성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고 있는 것이죠. 서울에 있는 사당동의 총신대학교를 가면은 그 정원에 큰 돌비 하나가 있습니다. 학교의 교훈 다섯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메뉴에 있는 것이 신자가 되라, 신자가 되라. 그 다음 두 번째가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이렇게 다섯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근데 맨 위에 있는 것이 신자가 되라. 신학교에 오는 학생에게 신자가 되라 이 말씀,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근데 신자에는 생각을 해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신자를 말합니다. 근데 신학교에 오는 학생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학생들이니까 해당이 되지 않는 말씀이죠. 두 번째 신자는요, 그 믿음이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역사를 하는 그러한 신자를 말합니다. 즉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이 작동하는 그러한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에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조차도 너희가 나를 의지하는, 나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가 되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잘 믿으셔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믿음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믿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만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그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교회의 일꾼에 관한 말씀입니다. 장로의 조건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갖추고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화가 되어 가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성도가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도는 구체적으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디모데전서가 어떤 책입니까?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후배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이면서 또 영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디모데를 만났죠. 그 디모데를 데려다가 에베소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보통 사도 바울은 전도하러 가는 그 현장에 그 지역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쫓겨다니고 도망다녔기 때문에 짧게 있기도 했지만은 보통 바울은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가정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난 다음에 바로 다른 지역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만큼은 3년 반을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특별히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서 매일매일 서서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를 다 양육을 하고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 교회에 그의 제자 디모데로 하여금 그곳에서 목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디모데는 젊은 사역자입니다. 좀 어린 사역자입니다. 성격이 소심해서 아마 저를 좀 닮은 것 같습니다. 성격이 소심해서 무슨 말을 하면은 상처를 많이 받아요. 상처를 많이 받고 잔병치레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의 위장병을 걱정을 했습니다. 위장병이 있으니까 치료를 하라 이러한 편지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들과 사역자들 중에서 아마 가장 여성스러운 사역자를 꼽으라면은 디모데를 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말씀을 받았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잘 배웠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이 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교회인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 이 디모데였습니다. 바로 그 디모데에게 네가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에는 이러이러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고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1절 말씀에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씀은 이쁘다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믿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진실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뒤에 할 이 모든 말들은 믿을 만한 말이다. 확실히 맞는 말이니까 네가 신경을 써서 들어라 그 말씀입니다.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장로를 말합니다.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네가 장로를 세우려거든 이 말씀이죠. 우리 교회는 보면요 장로 그러면은 두 부류의 장로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가르치면서 다스리는 장로죠. 목회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치리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감독 그러면은 장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성숙하고 가장 예수님을 닮고 가장 성화된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장로로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해야 될 첫 번째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선한 일을 사모한다. 여기서 사모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 하면 desire가 됩니다. desire의 의미는 뭐냐면은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로 하기를 원하는 것. 내 마음 속에서 끓어오르는 열정과 그리고 욕심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무엇에 대한 열정이냐 하면은 선한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너무너무 하고 싶다. 하나님의 눈길이 가는 곳에 나도 내 눈길을 머물게 하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나도 그 자리에 있고 싶다라고 하는 이 열정, 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바로 장로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약 성경에서 열정, 그러면은 사도 바울을 꼽고 싶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이등하라면은 싫어하던 사람이었으며 늘 맨 앞장서 있었습니다. 열정, 열망, 갈급함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절대 뒤에 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서 비판하고 원망하고 그러고 있지 않았습니다.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맨 앞장서 있던 사람, 책임자로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리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없애버리는 이 일에 맨 앞장서서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인 줄로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울을 이렇게 보시면서 아깝다 생각하셨습니다. 너의 그 열정이 아깝다. 내가 너의 그 열정을 조금만 바꾸면은 나에게로 제대로 방향을 바로 사로잡아주면은 그러면은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고 그의 진로를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열정을 가지고 이 사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의 온 인생을 다 활활 불태웠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그는 순교하기 직전 그의 목이 단두대에서 잘려지기 직전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내가 이렇게 순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에 미치게 되니까 그는 찬송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열정은 이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일을 향한 그러한 열정이 활활 타오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소리를 들어보니까요. 저는 안 그럴 건데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미지근하면은 내가 토하여 내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화되어서 마지막 성화의 단계에서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 열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감독이 가지고 있어야 할 두 번째 덕목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랬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을 욕먹는, 욕먹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은 도덕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누가 책망을 받습니까?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실수를 안 한 척하고 고치려고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정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고 있으면은 책망을 받습니다. 이런 면에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내가 한 실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치려고 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그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을 때에 왕이기 때문에 지적한 사람을 감옥에 넣을 수 있습니다만 많은 왕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통곡을 하면서 잘못했다라고 고백을 했죠. 그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감독의 두 번째 자격은 책망할 것이 없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장로의 덕목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한 아내의 남편, 즉 도덕 윤리적으로 정결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가정이 평안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직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반 기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운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곳은 이윤을 남기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영적인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정에서 하는 모습을 교회에서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내에게 존중을 받아야만이 교회에서도 성도들에게 존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제일 힘드신 것이 뭐냐 하면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은 뭐 제 아내도 저기 앉아 있습니다만 저기 맨 뒤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사모님이 앉아서 그곳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절레절레 고개를 흔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니나 잘하세요. 막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모님이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사모님을 그렇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성화된 성도의 모습은 가정에서 부인에게, 자신의 부인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부인에게 존경을 받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교회에서도 가정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갖추지 않으면 교회에서 장로는 또 중직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갖추고 있어야 할 덕목은 절제하며 이 말씀입니다. 절제하며, 즉 나 자신을 잘 다스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동안에 쌓아놓은 모든 것 다 무너져버립니다. 누가 생각이 납니까? 구약에 모세가 생각이 나죠. 40년간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 한두 명도 아니고 장정만 60만 명이고 어르신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25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어마어마한 숫자를 이끌고 광야 40년 길, 한 달도 아니고 40년 길을 걸어가면서 또 그들에게는 리더들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들이 얼마나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했습니까? 틈만 나면은 우리를 이 고생시키려고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느냐고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었고 그리고 리더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탑 리더였던 모세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모세는 그들과 더불어 다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막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데 마지막 혈기를 못 이겨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온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그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명하여서 강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모세가 분노했습니다. 자꾸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 중요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고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모여서 물을 바라보고는 그 자리에서 분노했었죠. 그의 혈기를 참지 못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그 반석을 지팡이를 가지고 막 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 이 백성들 가운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냐고 혈기를 부렸느냐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면은 열매를 따기 직전에 놓쳐버립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내 혈기, 나의 이 화, 이거를 다스리는 방법을 터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가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열매를 따기 직전에 놓쳐버리기 때문에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것을 가리켜서 온유함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온유는 야생마가 길길이 날뛸 수 있지만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날뛸 수 있는 그 힘을 절제하는 것을 가리켜서 온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지금 네가 그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야 되는데 네가 나 때문에 참는구나. 그래서 온유한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땅이 기업으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온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장로의 덕목은요 신중하며 무슨 뜻입니까? 깊이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깊이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 아파하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는 여러분 이런 성도를 보시면 오케이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말씀 저 말씀 그때 말씀이라 그러면 안 되겠죠. 이 말 퍼뜨리고 저 말 퍼뜨리고 있는 분은요 여러분 보시면서 그냥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남몰래 엎드려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성도, 장로의 자격을 갖추어가고 있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성도죠. 여섯 번째로 장로의 자격은 단정하며 그랬죠. 이것은 단정하다 이 말은요, 저처럼 이렇게 오늘 제가 머리 손질이 좀 잘 됐습니다. 예, 단정하고 옷을 이렇게 단정하게 입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 리스펙트라고 나와 있죠. 존경받을 만하다. 존경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닮고 싶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존경합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고 싶다.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분을 보면은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도 이분을 좀 따라서 하면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바로 그분이 바로 장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앞에 있는 그 리더는 사람들이 본받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저분처럼 예수님 믿으면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누구를 존경합니까? 실력이 있다고 해서 존경하는 것 아닙니다. 성품까지도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월드컵 경기 중에 있습니다. 이제 막 4강 경기가 시작이 될 텐데요. 그 브라질에 네이마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몸값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선수들 몇 명 중에 한 명이 이 네이마르 선수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보면서 제가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다시는 이제 안 볼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저 뭐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은 다른 선수와 한번 이렇게 딱 부딪혔는데요. 부딪혔는데 순간 뒹굴기 시작을 하더니요. 막 과장되게 이렇게 막 나 다쳤다 다쳤다 막 봐달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오만정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선수가 저런 행동을 하다니 존경이라는 단어를 빼고 싶을 정도로 실력은 있지만은 존경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포르투갈의 호날두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도 실력이 대단한 선수고 그 굉장히 그 연봉도 많이 받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그 8강에서 경기를 할 때에 상대방 나라에게 2대0으로 졌죠. 2대0으로 졌는데 그 두 골을 넣은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가 경기 중에 다쳐서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나가고 있을 때에 그 적군은 아니지만 그 다른 나라 그 선수 아닙니까? 근데 다 선수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쩔뚝거리는 그 선수 곁으로 가서 이 호날두 선수가 부축을 해서 이렇게 그 도와주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선수는 실력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인품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네티즌들이 존경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실력만 있다고 해서 능력만 있다고 해서 존경하는 것 아닙니다. 능력이 있다고 해서 장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 아닙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인품에 있어서 본받고 싶은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죠. 그 성도가 바로 장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랬죠. 당시 나그네는 거의 대부분이 다 순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목회자 제도가 정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저 교회 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적당한 기간을 있다가 바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교회에 오면은 숙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에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성도가 주로 이 일을 담당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쉬십시오 하면서 집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작은 집보다는 아마 큰 집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큰 집을 주십시오. 방이 많은 집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왜 큰 집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잘 생활하고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큰 집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이 귀국하면은 갈 곳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숙식을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방이 많은 집을 주십시오. 저는 이런 분을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한 성도가 바로 장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귀국을 하면은 사실은 있을 곳이 없습니다. 집을 다 처분을 했고 선교지에 나갔기 때문에 돌아오면은 그할 장소가 아버지 집밖에 없습니다. 부모님 집 외에는 거의 없죠. 또 스케줄도 거의 없습니다. 교회 불러주는 교회도 많지 않고요. 주일 되면 설교하고 싶은데 설교할 교회도 없고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나 저를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귀국을 해서 주저주저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저 왔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언제든지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그럽니다. 언제든지 교회,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틈이 있으면 설교를 부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오시게 해서 식사를 같이 하고 또 선교비를 봉투에 넣어서 그 봉투를 전달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딱히 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아니고 갈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 들어오면 잘 해드리십시오. 대접을 잘 해드리십시오. 그분이 장로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만, 가르치기를 잘하며 삶으로 가르치고 말로 가르치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실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가르치셨죠. 그런데 제자들을 3년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행동해라,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라, 이것을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잘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는 그 삶을 보면서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삶을 보십시오.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9월 9일 있을 일꾼 선출할 때에 이분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여러분 그분 뽑지 않으시는 게 잘하시는 겁니다. 그분 뽑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는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입니다라고 말하지, 진짜인 척하지 않습니다. 진짜는 그냥 있는 그대로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 됩니다. 우리나라 장로교회에서는 주로 장로의 역할이 다스리는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개념을 보면은 위에서 이렇게 누르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잘못된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따라서 합니다.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이 세 가지가 장로의 역할입니다. 남을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먼저 남을 섬기는 수고를 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남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다스리는 권위가 나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서로 내가 높다라고 다투고 있을 때에 너희 중에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것과 섬기는 것은 같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섬기고 있는 그 사람이 장로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섬김에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분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 몸에는 수백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살펴보면 단 한 가지도 그 지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몸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지체들이죠. 이 손가락은 손가락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손가락은 몸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심장이 존재하는 이유도 몸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피가 존재하는 이유도 우리의 발이 존재하는 이유도 다 몸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는 섬기는 성도들로 인해서 모든 교회가 운영이 되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꼭 두 분의 여성도님이 식당으로 가서 식당에서 테이블을 닦고 그리고 수제를 이렇게 다 올려놓습니다. 이 수고를 하고 갑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 분이 그렇게 오래되신 분은 아닙니다만은 물었더니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 제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집사라는 직분을 받았는데 집사 직분을 받고 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고 무엇이든지 봉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를 마치고 식당에 가서 수제를 이렇게 세팅을 다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렸더니 또 남자 한 분이 저도 그 일을 돕고 싶습니다 하고 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의 성향이 어떻게 되어 가냐 하면은 섬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요즘에는 섬기는 것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봉사직을 잘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봉사하는 직분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전부 다 봉사하는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봉사하는 분들이 많아야 되고 여러분 모두가 다 봉사의 직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많이 있는데 봉사하는 분들은 사실은 숫자가 적어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이 일을 하고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또 저 일을 하고 그래서 너무 지쳐버리는 것이죠. 이제 우리 드림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은 아 나도 무엇인가 하나는 이 일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구석구석에서 수고하며 봉사하는 이런 분들이 교회의 장로로 선출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처럼 점점 성화가 되어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봉사하다가 주님 앞에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